네 손을 그에게 펴고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충분히 빌려줄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 출애굽 2세대에게 한 연설을 기록한 책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야의 집결에 있을 때 한 연설입니다. 이들의 부모 세대는 애굽에서 지긋지긋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중노동하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 왕 바로로 하여금 드디어 손을 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추격하는 애굽 군사들과 사막과 홍해에 둘러싸여서 오도 가도 못하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고 뒤따르는 애굽 군사들은 모두 수장되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성산인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조건이 되는 모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권능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 것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제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 어떤 신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감하지 않고 지켜 행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맺은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못해서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의 길을 가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떨어질 때마다 소리 높여 울며 하나님께 불평 불만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를 먹고 양파와 부추를 먹었을 때가 좋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하신 약속의 땅도 악평했습니다.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곳 사람들은 모두 거인이고 우리들을 보면은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고 따라서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나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셔갖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 처자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시는고 하면서 악담을 하면서 이제는 모세 외에 다른 리더를 세워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에게 밝히신 대로 진정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기적을 보고도 이같이 나를 열 번이나 시험하고 내 말을 청종치 아니한 자들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또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며 방황한 후에 모두 엎드러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신명기 말씀을 전한 이유는 이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율법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이들에게 다시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하나, 십계명 하나하나에 대한 세부 규례도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신명기 15장은 십계명 가운데 제4번째 계명, 안식에 관한 계명의 세부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1계명, 2계명을 주시고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식에 관한 세부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식년에 관한 규례입니다. 우리 안식일에 관한 규례가 있고 안식년에 관한 규례가 있는데 지금 오늘 말씀은 안식년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이미 주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네 식구는 말할 것도 없고 종이나 육축이나 문 안에 거하는 어떤 객이라도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안식일도 없이 일주일 내내 중노동해야 됐던 것을 기억하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지옥과 같은 삶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네게 속한 종들은 그리고 심지어는 밭을 가는 소들까지도 안식일에는 안식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오늘 신명기 15장에서는 안식년에 관한 규례를 주십니다. 6년 지나서 7년째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행해야 되는 규례를 주십니다. 바로 앞에 14장에서는 11조에 관한 규례를 주시면서 11조를 드린 후 잔치를 베풀 때 객과 과와 과부들과 같이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의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축복을 나누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15장에서는 안식년을 지킬 때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하시는데 첫째, 내게 빚진 자들. 둘째는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 셋째는 나에게 종이 된 자들. 이런 자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세 부류 가운데 두 번째,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특별히 그 중에서도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 명하십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고 명하십니다. 매 7년 끝에는 다른 사람이 내게 진 빚을 탕감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왜 탕감해 주라고 하시는가? 고대 사회는 오늘날과 같이 무책임한 삶을 살아서 빚지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가뭄이나 홍수나 병충으로 농사가 흉작이 되었거나 아니면 질병이나 전쟁으로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경우 빚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도 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아시기에 하나님은 매 7년 끝에는 면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단히 합리적인 하나님입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불가학력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빚을 졌을 때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그거를 면제해 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징수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많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의 면제가 여호와의 사면이 선포되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선포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들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곱 번째 해는 땅이 쉬는 해였습니다. 너는 6년 동안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포도원을 다스려 열매를 거둘 것이나 말씀합니다. 6년 동안은 밭농사와 각종 과수원 농사를 지어서 수확할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1년 동안은 휴경해서 땅도 안식을 취하게 하라. 그러므로서 앞으로 6년 동안 또 밀과 보리와 포도와 감람나무를 풍성히 맺게 하라. 이 세상에 어떤 종도 계속 때리면서 일하게 하면은 평생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합리적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6년 마치고 남은 7년째 휴경하라고 명하시는가? 그것은 레위기 2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는 다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땅에서 나그네와 우거하는 자로 당분간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땅을 세를 내서 소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다른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라고 하시는가? 나나 형제나 모두 하나님이 거저 주신 땅에서 하나님 농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거나 저 사람 거나 다 하나님 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다른 형제가 나에게 빚을 졌을 때고 탕감해 줘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하실 권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땅이 안식하는 해에 빚진 사람이 빚을 갚는 것은 지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 빚은 더 불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7년 끝에 면제하라고 명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빚이 빚 전체를 가리키는지 아니면은 빚을 지기 위해서 맡긴 담보물만을 가리키는지 아니면은 안식년에 갚아야 하는 그 부분만을 가리키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빚이건 그 빚을 탕감해 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빚을 탕감해 주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대시는데 그것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는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되기 때문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라에 정의상 지상 천국인 하나님 나라에 어찌 가난한 자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랬는데 어찌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고통스러울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 나라에 가난한 자가 없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4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기에 곧 덧붙이십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너희가 순종하여 내 축복을 받으면은 축복을 많이 받으면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시는가?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나라가 궁핍해지는 일이 없고 다른 나라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물론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언약을 하지만 종종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7절서부터 11절 말씀 너무나도 직관적인 말씀이기에 길게 설명할 것이 없기에 제가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만 액센트를 주어서 읽을 테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말하기를 일곱째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며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상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11절로 건너뛰어서 보면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가난한 형제와 궁핍한 형제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말씀합니다. 제가 강조해서 읽은 것 속에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네 번이나 언급하시면서 그들은 다름 아닌 내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에게 세 번이나 반드시 구워주라고 말씀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구워주라. 그리고 악하지 말라라고 세 번이나 경고하십니다. 악하지 말라고, 악한 마음 품지 말라고, 악한 눈을 들지 말라고, 악한 손을 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 넉넉히 필요한 대로 다 주어도 괜찮은지 그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10절 후반부를 보시면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내 명령을 지키면, 내 명령을 지켜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면 내가 너의 농사와 네가 하는 모든 일 축복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절대로 너 모자라지 않으니까 필요한 대로 다 넉넉히 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선대하는 규례를 마치면서 묘한 말을 하십니다. 11절을 보시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리라. 묘한 말씀입니다. 왜? 4절에서는 분명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하셨는데 7절에서는 너희 중에 가난한 형제가 함께 살거든 하시더니 이제는 땅에는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하신 말씀과 상치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논리가 없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상과 현실이 늘 다른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과 골이 깊게 밴 악한 습성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 강조하십니다. 11절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펼지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요지이자 결론인 거 한두 번만 읽어보면 누구나 압니다. 우리 글을 쓸 때 맨 처음에 내 결론을 미리 얘기합니다. 끝내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8절 말씀을 보면 네 손을 그에게 펴고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빌려줄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가 보는 ESV 성경과 다른 많은 영어 성경에 충실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끝내면서 또 말씀합니다.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왜 가난하고 핍절한 형제에게 반드시 빌려주고 충분히 빌려주라고 하시는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형제 자매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개개인이 아니고 너희의 삶은 더 이상 사생활이 아니고 공동체의 삶이기 때문에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고 만민을 복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제정하시고 정기적으로 6년이 끝나면 7년째마다 빚진 자들 빚을 면제해 주라고 명하신 것도 그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너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자인지 판단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 선대하지 않는 자의 마음과 눈과 손 악하다고 하시고 그런 자들은 죄를 얻으리라고 경고하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잘 모르는 명목적인 크리스천들에게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순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남의 것을 훔치거나 강도질하는 사람이나 악하다고 하고 남에게 빌려주지 않는 사람은 그저 무정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형제에게 빌려주지 않고 궁핍한 형제에 구제하지 않는 사람 악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여호와께 죄가 되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목사가 기도할 때마다 왜 우리는 악하고 추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라고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창세기 6장과 8장에서 노아의 홍수 전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마음의 생각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어려서부터 악하다 하는 말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의인은 모두 걸레와 같고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하는 말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 너무 어려워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님을 믿고 영접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순종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주님을 개인 영혼 구원의 주님으로만 알고 영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나를 통해서 천국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모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불렀던 노래,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성경에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누가복음 51장 이후의 노래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그리스도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왜 이제 아기 예수님을 임신한 처녀, 아주 젊은 처녀가 이 운동권 학생과 같은 찬양을 하는가?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가 불의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악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 나라 가치가 않았고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멸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이거를 다 갈아엎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없는 나라를 이루겠다 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런 분들 주님께서 공생사역에 들어오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첫 설교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도다. 이런 분들은 또한 주님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이후에 있는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눠주고 한 말씀 하시는 것으로 부족해서 두 장 건너서 사도행전 4장에서 또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으니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 개개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일 뿐만 아니라 구원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우리의 선한 삶과 의로운 삶으로 어둡고 타락하고 밋밋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세 번째 부류의 크리스천들에게도 어려운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나 개인의 영혼을 구원한 주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다 주라고, 후하게 주라고. 그 말씀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다 주면 나는 뭘 먹고 사나? 주위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주면은 나는 파산하라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이 있을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오늘 두 군데에서 1절서부터 6절에서 한번, 그리고 7절서부터 11절에서 또 한번 하나님 역사의 원칙을 말해 주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만 보면은 10절 후반부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어도 왜 우리는 파산하지 않는가?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줄 때 신비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화되어 가고 나중에 영화롭게 되는 거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원칙이 무엇인가? 우리가 남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선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나를 선대하셔서 축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말씀이고 논리적인 말씀이고 지당한 말씀입니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마음대로 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마음대로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삶의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들어오는 뚜껑이 있고 밑으로 나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컨테이너를 들여다보면서 차지 않은 것만 보면서 반이나 됐으면은 와 반이나 됐네 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아직도 반이나 차지 않았네 하면서 밑에 있는 이 수도꼭지를 열지를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라고 주신 그 많은 축복을 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돌라 그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게 이미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믿고 풀기 시작할 때 쏟아져서 들어옵니다. 더 많은 컨테이너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쏟아져서 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조롱하시면서 덧붙이십니다. 그거는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떠느니라. 믿고 떠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너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 믿으면 믿는 대로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 말씀을 아주 쉽게 옮겨드리면은 구역 예배에서 어려운 식구를 위해서 기도한 후에 입으로만 기도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을 돕지를 않는 사람, 그거는 죽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여러분 쉽게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나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럴 때 쉽게 할 게 아닙니다. 왜? 모든 기도는 자기의 커미트먼트가 들어가야 돼요. 자기의 헌신이 들어가고 약속이 들어가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더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거하느니라. 주위에 있는 형제 사랑하지 않는 자 아무리 교회에 와서 열나게 기도하고 열치게 찬양을 해도 그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도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인 삶을 살았기에 그들이 와서 신학적인 논쟁을 하다고 대들면은 늘 단순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통해서 너 정말 영생을 얻고 싶으냐? 그럼 딴소리 하지 말고 여기 착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행하라. 부자 청년 관원 그 당시 회당에서 대단히 존경받는 그 관리 청년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딴소리 하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기에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부자 악한 짓 한 거 없는데 그저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연락한 것밖에 없는데 그는 음부에 들어갔다고 하시고 그 앞에서 헌대를 핥은 거지는 특별히 선한 일을 한 거 없는데 천국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기독교의 구원도 없고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속성 하나가 있다면 은혜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성격이 모나갖고 남 넘어지게 할 때도 많이 있고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남에게 모진 말을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남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주님으로부터 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하나님께서 쏘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갑니다. 이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났으면은 이 말씀대로 하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는 분들에게 절대 이 말씀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났다면은 이 말씀을 들으라. 우리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된다 하는 건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나 혼자만 하나님 똑바로 믿으면 된다 하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구제할 것이요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말씀합니다. 가난한 형제 돕지 않는 것 하나님께는 마음을 강팍해 한 것입니다. 손을 남에게서 내가 전당물로 잡은 것 이거 움켜쥐고 놔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악한 눈을 뜨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야 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데는 반드시 크고 작은 대가가 있습니다. 제가 오하이오에 있었을 때 종종 내려가서 섬겼던 교회,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그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사운드 엔지니어링 전공하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매스터 학위를 마쳤는데 좌비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와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셨습니다. 네가 6개월 전에 가서 인턴을 하던 그런 그 회사 사장님한테 한번 이메일을 드려봐라. 그분이 크리스천이니까. 그래서 이 형제가 이메일을 썼습니다. 사장님, 제 누굽니다. 기억하시는지요? 네, 제가 이제 졸업했는데 제가 잡이 없습니다. 혹시 그 회사에 잡이 있는지요? 그랬더니 즉시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분이 지금 미국에 있지도 않고 니카라과에 선교 여행을 가 계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우리 회사 지금 자리가 없다. 그러나 함께 기도해 보자.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는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형제 자매가 나와 같은 교회 다니지 않아도 같은 크리스천이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은 기도해 보자 하고 나옵니다. 이분이 그저 앉아갖고 기도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때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우리 회사에 자리가 없고 우리 회사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지만은 자리를 하나 마련해 보겠다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와서 일하라고. 도대체 그 회사 사장이 왜 그런 결정을 했겠는가?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남을 복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게 뭐가 있다고 그 중에 일부 떨거지를 남에게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들 필요한 거 다 사주고 돈이 남아서 남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할 일이 없어갖고 시간을 내서 남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물질, 그 큰 지위, 그리고 부, 이것이 너무나도 나에게 차고 넘치기에 남에게 푸는 겁니다. 우리 이 회사 사장님과 같은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그걸 어디서 배웠겠는가? 성경으로부터 배웠을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새벽서부터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부릅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 1달란트 주겠다고. 그 다음에 또 2시간 있다가 나가서 노는 사람 불러드립니다. 계속 불러드렸는데 나중에 파장하기 1시간 전에도 또 나가봅니다.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포도원에서 이익 남길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기서 놀고 있어갖고 하루 종일 밖에 나와서 지냈지만은 집에 돌아가면은 가족을 먹여 살릴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또 나가보는 겁니다. 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을 들여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시간 후에 돈을 주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아침서부터 8시간 일한 사람 와도 1달란트를 줍니다. 아침서부터 일한 사람이 불평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8배를 더 일했는데 왜 똑같이 1달란트를 주냐고. 그 주님께서 야단을 치십니다. 너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악하다 하느냐. 내가 너하고 약속한 거 한 달란트 주지 않았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세상의 의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일한 것과 내가 일한 것만 따지면서 당신은 불평하다, 불공평하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왜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느냐?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 왜 보지 못하느냐? 네가 아비라면은 네 자식 가운데 하나가 하나는 잘 살지만 하나는 못 살 때 자기 일한 대로 먹고 살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아무도 써주지 않는데 너는 실력이 없어서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으니 너는 굶어 죽어라 하겠느냐? 그렇지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닮아갑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 여러분 언제 세례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세례 받았을 때 성경적인 의미를 이 시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을 받으면은 그 구원 받은 것의 가시적인 표시로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앞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의미에서 만방 앞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물 세례를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나 개인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그 이전에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나 혼자 구원받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지금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떨어져 있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편입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전체에 구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표현을 빌리면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편입됨으로써 구원받습니다. 신약의 표현을 빌리면 주님의 몸된 포도나무, 교회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내 개인적인 구원이라는 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 성화되어 가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은 평생 걸리는 과정이고 그 과정은 어깨와 어깨를 부딪히고 같은 가족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시고 그의 지체로서 살아갑니다. 근데 왜 살아가느냐?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공생사역에 들어오시면서 일성을 터뜨리시고 제자들이 계속 터뜨린 복음이 무엇이냐?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세상에 임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세상에 옴으로써 하나님 왕의 왕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나중에 하나님 나라도 가까웠다. 따라서 심판이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교회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지진부진한 것 같아도 교회에 끝까지 붙어있고 끝까지 온전한 말씀을 듣고 끝까지 교훈,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찬란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살아야 됩니다. 타락하고 밋밋한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서 세상 정결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재미있는 세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 수가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마디로 줄이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표현으로 옮기면은 그 사람이 가난하고 궁핍할 때 그 사람을 돕는 삶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삶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나 사랑합니다 하는 건 헛소리 가운데 헛소리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거 초등학교 안 나와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전제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이제부터는 우리 교중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지냈으면서도 그 가족의 애들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기에 그 다음에 또 딴소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구역예배 시간에 자세히 듣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으면은 나의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조용히 티내지 말고 돕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요한일서 기원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경외하고 사나이다. 그러니 내 기도 제목을 들어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교중에 있는 사람부터 잘 돌보고 그리고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서 한 달에 30불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매년 수천 명, 수만 명 크리스천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돕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